우리들이 집중해서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오늘 저희가 6월달 설교 시리즈 Take a Good Look at Yourself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합독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들 다 펴시고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저희가 설교 중에 3장, 5장 말씀도 좀 볼 테니까는요. 에베소서를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Take a good look at yourself.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마음에 드나요? 안 드나요? 이 설교 시리즈 주제에 이 굿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Good news. 복음을 의도해서 거기다가 good look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내가 look good하게 만들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똑바로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 자아 정체성, 자기 이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 향방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아주 유명하고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우리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고 민수기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거의 99.9999%의 사람들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포함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다 있죠. 특별히 모세가 잘못한 것, 아론이 잘못한 것도 다 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거 아는 이야기 아는 사람 많이들 있죠. 근데 제가 구차하게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오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열 사람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기 정체성에 큰 오류,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유재석도 아닌데 왜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다 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They did not, they failed to take a good look at themselves.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포기하게 된 것이죠.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 그런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계획을 쫓아서 살지 못한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이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 몇 가지를 살펴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We're blessed.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택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 나오기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큰 실수, 아무리 큰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남의 실수는 내가 용서하면 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는 우리의 과거는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주제, security. 참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안정감, 자신감 또는 존재감 뭐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큐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시큐어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시큐어합니다. 무언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모가 우리를 인시큐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고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형 굉장히 많이 한 미국의 연예인이 지금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인시큐어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우리도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외모 때문에 외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얽매이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인시큐어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 굉장히 많죠. 미래가 막막합니다. 어둡습니다. 와, 이 일을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을까? 돈 좀 더 잘 벌 수 있을까? 언제 돈 걱정하지 않,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시큐리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돈이 나의 시큐리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돈 외에 다른 시큐리티를 찾아야 돼. 예수를 찾아야 돼, 예수를. 관계에 인시큐어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배우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 안에서 시큐어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나도 불행하고 배우자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결혼에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어떤 관계 안에서도 시큐리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시큐어하게 여러 가지가 우리를 인시큐어하게 만드는데 시큐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 있어요. 여기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The power of the gospel truth. The power of the gospel truth.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의 진리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인시큐리티에서 시큐리티로 변화하게 만들어준다. 1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어디 안이에요? 누구 안이에요? 바로 그 위에 12절 보시면 되죠. 여러분 성경 펴고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여기까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truth about God, who God is and what he has done and will do. truth about God, 복음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truth about ourselves, 내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복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진리, truth, reality,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구원에 보탠 소식이라는 구원. 이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난주에 그거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오늘 보면 잘 보세요.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또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 믿음.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하지만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게 다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교 서론부터 막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듣고 있어요. 근데 다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는데 여기 다 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듣고 있는데 그게 들리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듣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근데 나는 알아요.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멀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수요 모임 같은데 이 예배실에서 제가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여요. 보여요. Your eyes, your face cannot lie. 복음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안 들리면 큰일 났어요. 이게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답이라고, 예수가. 근데 복음이 들려야지 믿는데. 근데 믿는 것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믿죠.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모였는데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알아보기 전에 귀신들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들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헛된 믿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안에 구원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어야 이 인시큐리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거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0, 30, 40, 50 평생을 인시큐어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시큐어해지겠습니까? 풀어야죠, 이거를.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나요? 이게 반복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13절에 그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지 들려요, 이게. 믿어야지 믿게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시큐어해지는가?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외모에 자신이 없나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떤 외모가 자신 있다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키 큰 사람이? 그럼 언제부터? 네? 뭐 키 작은 사람도 어떡하라고? 소망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미의 기준이 뭔가요? 페인팅을 보시면은요, 이런 모나리사 보셨어요? 이쁜가요? 천만해잖아요. 근데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진리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리는. 근데 우리를 인시큐어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세상에서부터, 지금은 들리지만 않고 보이잖아요. 막 페이스북에다, 막 인스타에다가 막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자신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믿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들어야 복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로버트 맥체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트인데요. For every look at yourself, take 10 looks at Christ. 내 자신을 한번 보고 자신 없어지면은 예수님을 10번 봐라. 예수님 어떻게 보겠어요? 말씀으로 들어가야죠. 복음을 읽어야죠.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두가 아니라 done입니다. done.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It's done.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보면 자신이 없죠. 나를 보는데도 자신이 생기는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힘든 사람입니다. 자신 없어지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be faithful until its completion. 구원의 일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예수 안에서 시큐어해질 수 있어요. 복음 안에 답이 있어요. 복음 안에. 두 번째로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임재. 저는 내 주라고 indwelling 성령의 임재 또는 내 주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시큐어하게 도와주세요. 바울이 성령에 대한 두 가지 메타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인치심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능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se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seal을 많이 쓰지 않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씨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럼 편지 봉투에다가 그 웩스를 떨어뜨리고 촛농을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인장 반지, 그 반지에 자기의 인이 있습니다. 씨이 있어요. 그걸로 딱 찢어서 굳게 합니다. 그런 의미는 뭘까요? 이 편지는 그 인을 박은 사람의 소유인 것이 맞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seal이라는 거, 여기 인치심이라는 것은 ownership 그리고 authenticity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심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속량, redemption, 그죠? 어떤 속박에서 노예 상태나 아니면 감금 상태, 포로가 되었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redeem,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주권을, 오너십을 사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그게 맞다. For real. 나는 하나님에 속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큐어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령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비로소 가게 돼요. 사실 2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 잠깐 들려요. 그런데 안디옥교회로 빨리 돌아가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러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19장에 에베소로 곧장 달려갑니다. 거기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을 만나자마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그런 것 같기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걸 확인하는 질문이 들어가는데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 잘 안 하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도 굉장히 특이한 질문 아니겠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진짜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성령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없는 거예요. 네, 성령이 오셨는데 나는 알쏭달쏭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없어요. 구원. 아,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받은 겁니다. 네. 빨리 받으세요. 받으면 돼요. 아니. 내가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 모르는 구원을, 그런 구원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 내년에 뭐 내일 나중에 차차 알아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일 난 모르잖아요. There's no guarantee. 복음만이 guarantee예요, 복음만이. 지금 확인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믿으면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잘 못 느끼게,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중요한 것이고 진리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바울은 그 성령의 인치심에 이어서 14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guarantee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단어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까지.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nheritance. 이것은 구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11절에는 나오고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 inheritance 그럼 뭐가 생각나요? 유산, 뭐 상속 이런 게 나. 상속은 당장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에 보장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지금 받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내가 그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증, 그 개런티가 내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 끝에 가서 완전히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증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ESV에 보시면은 guarantee라고 나와 있고 footnote에 ESV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나요? footnote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down paymen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down payment. 와, 성경에도 down payment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게 상업 용어거든요. 옛날에도 그런 형식이 있었어요. 너무 이게 빅티켓 아이템이 되면은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으니까 다운 페이먼을 디파짓을 하고 나중에 다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다운 페이를 할 때는 모든 것을 페이할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수련회 갈 때도 항상 디파짓을 하거든요. 디파짓 안 하면 그쪽에서 시리어스하게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레저베이션을 홀드하지 않아요. 디파짓 하면은 아, 이 교회 오는구나 믿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오늘은 구원 받은 것 같고 내일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오늘은 천국 갈 것 같은데 내일은 못 갈 것 같고 이러는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guarantee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믿었을 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성령이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제가 이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수요 모임 때도 한번 이 기도를 가지고 성경 공부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짧게 성령과 연관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성경 보셔야 됩니다. 여기 안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예. 마음이 약해질 때 있죠.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왜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첨부되는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거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뭐 떠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 계신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뜻이에요. 산다.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머문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집에 이사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10년 살면 그 집이 어떻게 되나요? 내 집이 됩니다. 내가 사는 집이 돼요. 심지어는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집에 가면 냄새 있는 거 아세요? 친구 집에 가고 다른 사람 집에 가면 그 집에 고유의 냄새가 있죠? 그 집 사는 사람들 냄새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예수 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안 살 확률이 높을걸요. 성령 안 받아서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취미가 아니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This is life or death. Your eternity is hanging on this balance.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 사시는 공간이 된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5장에는 이것을 충만함이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설명합니다. 5장 18절부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무엇으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시큐어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하지 마세요. 술 취하면 운전도 못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똑바로 못 가죠. You're under the influence. 성령의 사실 바울이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언어를 순화해서 충만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You live under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Very similar to being drunk.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범사에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는 뭐 특별한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그냥 일상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성을 통해서 경험된다. 소통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시큐어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인시큐어한 거고요. 인시큐어하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고 성령의 그 기업의 보증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시큐리티,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For the praise of God's glory. 제가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요약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Our identity is secure in the power of the gospel truth.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의 진리 그 능력 안에서 확실하다. And our future is secured by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의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피고 지는 꽃과 같다. 성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철학적인 질문 아닌가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성령께서 보장하신다니까요. He guarantees where I will be for eternity. 그리고 세 번째로, Our purpose is secure for the praise of God's glory.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복음이 가르쳐줘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What am I doing here? 그거 모르고 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거 하다 보면 저것도 아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for being and for living?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근데 시작이 찬송이고 끝이 찬송이에요. 여러분도 보십니까? 어떻게 시작하나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14절에 어떻게 끝나나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어제 오섬들에다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반 때 프리칭 클래스에서 이거 설교했거든 제가. 삼위일체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성부의 이야기, 성자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 끝에 다 찬송이 나오네. 6절 말씀 보세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도 보십시오.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That's it.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실 권한과 자격이 있으세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도전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노아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for the praise of his glory.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최고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That's right.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추구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Who is God to you? 여러분, 하나님 누굽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냥 내가 잘 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그게 단가요? 그리고 편안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 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Purpose Driven Life라는 그런 책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책의 첫 문장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It's not about you. 인생은, 내 인생은 나에 관한 게 아니라. It's not about me. It's not about you. It's all about God who made you and saved you. 여러분, 그 목적을 붙잡으면, 아, 확실합니다. 그거 하나 위해서 살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You're secure. You're set. Okay? 근데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 신문 지상을 통해서 가끔씩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성공하고 잘 나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인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예수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이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복음이면, 예수의 은혜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품을 수 있다면 No problem. 저는 얼마 전에 대단한 분의 아티클을 읽게 됐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개인 간증인데요. I was born with no arms and thought I was a hopeless mistake. And then this happened. 닉 부이치치 아시죠, 여러분? 그분은 뭐 팔만 없는 게 아니라 다리도 없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Daniel Ritchie라는 분이 기형으로 태어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쳐다볼 뿐만 아니라 험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험한 말들을. 가족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이제 발로 먹어야 되잖아요. 쫓겨나기가 일쑤였대요. 더럽다고. 눈꼴 사나우니까 나가라고. 근데 그런 것이 청소년 시기에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을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난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 사람들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된 거죠.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는지 그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I was no longer who people said I was. I was who God said I was. 세상의 소리로 자기의 정체성을 구분짓지 못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게 배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My Affliction for His Glory.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인시큐리티로 고민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겉으로는 그냥 멀쩡하게 잘 차려입고 근사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전혀 시큐어하지 않은, 항상 자신 없고 무언가로 자꾸 감추고 포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복음의 진리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어야 돼요. 나의 가치, 나의 소중함,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복음이 정의 내리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그 역사를 구하세요. 성령에 민감하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찬송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기까지 성령과 동행하세요.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시큐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의 그 목적이 분명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시큐리티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